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미션팀이 캄보디아와 바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에 대한 리포트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의 선교팀 파송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프교회는 2000년 6월 김 목사님의 지휘 아래 4명으로 구성된 작은 선교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해외 선교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단을 제외하면 그 외에는 매해 여러 정기적인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선교팀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케냐, 그리고 필리핀 등을 다녀왔고 김 목사님께서도 많은 선교여행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과거 한때는 저희 교회 전체 교인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의 성도들이 해외 선교여행 경험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에게서 더 이상 그러한 열정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주 전에 12명의 선교팀이 바탐을 방문했었고 또 7명이 프놈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과 또 기도와 격려 및 헌금으로 저희 팀을 후원해 주신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더 나아가 이는 모든 성경을 믿는 교회에게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지상 최대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고 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인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이는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는 두 번에 걸쳐 그의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및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4절과 14장 1절에서 14절 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그는 제자 12명을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메시지는 이 두 번째, 즉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선교팀을 파송하신 일과 관련 맺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직 누가만이 이 70명의 사역에 관해서 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여행을 명하신 시점에 이 70명의 제자들은 그와 동행 중에 있었습니다. 즉 그 여행은 단기 과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둘씩 짝지어져서 보내졌고 따라서 35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각각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그들은 이후에 주님께서 가실 장소들로 먼저 보내져서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한 선구자들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중 몇몇이 자신들은 그 일에 적합하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다고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이끌어낼 지도자로 모세를 처음 지목하셨을 때 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염려 앞에서 그들은 그런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실 저희 선교팀원들 또한 해외 선교 업무 임무를 맡도록 권유받았을 때 기대에 부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주저하는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저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그 70명의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둘째, 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셋째, 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준비기도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70명의 제자들에게 2절을 통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으로 비유하시며 각 동네와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알리셨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일꾼들이 적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목회자 및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는 그들이 매우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이에 주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본문 2절 후반부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 추수할 것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만이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70명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메신저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점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선교 사업에 기부할 금전적 자원 혹은 선교 현장에서 유용한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가 복음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는 많은 경우에 응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저희 선교팀을 비롯한 많은 선교단체들 또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찰스 하든 스펄즈 목사님은 기도는 전능한 근육을 작동시키는 가느다란 신경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기도 모임이 교회의 동력실이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개인 혹은 팀이 해외 또는 지역 선교를 나갈 때마다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는 성공적이고 유익한 결실을 맺는 선교가 되도록 선교 사역 준비 기간 및 진행 기간 동안에 꾸준히 준비 기도와 중보 기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을 대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선교팀이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선교 현장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계속 순종하기를 반드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기도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하신 다음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그 임무의 위험한 속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즉 주님은 가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으므로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behold 즉 주의해서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들과 같이 보내질 것인데 종길에 따르면 이는 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들 사이로 무해하고 순수하고 유익을 주면서도 무방비 상태의 존재로 그들이 보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를 숨기거나 모든 일이 아무 일 없이 다 잘 될 거라거나 혹은 절대적인 성공을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일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들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박해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투옥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이 받은 가진 핍박과 주님의 지상사역 이래로 기독교 교회에 이어진 수많은 탄압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경고하신 그 상황은 현실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선교를 떠날 때 그 누구도 모든 것이 쉽고 좋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은 역경에 직면할 수 있고 이에는 음식, 위생, 날씨, 질병 등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는 협박이나 거절 및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팀, 우리 선교팀 중 그 누구도 박해를 당한 적은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항과 거부는 있었지만 그래도 박해는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선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신 다음 주님께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임무에 열심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탐심이나 돈 혹은 사치 등 과도한 물욕을 반영하는 어떠한 외적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휴가에 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 필수품만을 챙겨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그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하신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즉 주님께서는 부당하게 금전을 축적하지 말고 사치스러운 삶에도 관심을 자제함으로써 복음사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시키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칫 무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일을 위해 길을 떠난 것이며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마주치는 사람들과 공허하고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거나 의례적인 인사치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영어 성경의 단어를 직역하면 공손 혹은 정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인사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 모두는 쓸데없는 예의를 차리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종류의 인사가 아니라 간단하고 정중한 인사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로 특히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그들은 한가하게 세상적 부와 사치에 관해서 얘기하며 웃고 떠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마치 내일도 죽음도 사후세계도 없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공허한 대화에 푹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가는 순례자일 뿐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무덤 너머에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느헤마야서 6장 3절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즉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일에 집중해야 하고 이 세상의 문제들로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문에서 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겸손하고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곳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즉 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그 집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인사는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그 집 사람들의 만복과 번영을 기원한 의미가 담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6절 전반부에서 그들에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 라일은 이 말은 너희의 선한 기도를 받을 만큼 가치 있거나 그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안 인사를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안으로 초청하며 그들을 기쁨으로 맞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6절 후반부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존 길은 만약 평안의 자녀가 없다면 즉 그곳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없다면 그 가족을 향한 너의 인사 혹은 평안과 번영을 바라는 기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경멸할 것인데 그 경우에 그 기도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이어서 본문 7절에서 9절 전반부는 말씀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아멘. 즉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서 그들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는 그 집에서 그들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받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지는 대로 불평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7절 후반부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합니다. 좋은 길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받는 음식은 그들이 주는 삭시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7절 중반부에서 8절을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 숙박 및 불편의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주어지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세상과 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고 만족할 줄 알고 주어진 음식과 숙박시설에 관해 너무 신경 쓰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고급 음식과 술, 오락, 파티 및 사치품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의 사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뿐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의 설교는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시 라일은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에 관한 생각이 우리 내의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처럼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와 숙소에서 겪는 일들에 지나치게 고민하는 일 없이 사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케네를 말해 유의하십시오. 선교사, 목회자 또는 설교사가 육체적 욕구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지극히 무관심해지지 않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7절 중반부로 돌아가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절 또한 우리 교회 선교팀 같이 평신도들로 구성된 선교사절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선교지역의 주민들은 이 선교사절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때로는 자신들의 소박한 집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내어주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숙소는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그 제공자분께 감사를 드리며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즉 제자들이 어느 집에 머무는 가운데 그곳에 병자가 있으면 그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저희 교회도 과거에 의료 및 치과 치료 선교팀들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우리가 선교 과제를 수행하며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어지는 음식과 숙소, 편의에 관한 어떤 것이든 만족해야 하고 절대 불평하거나 변덕 부려서도 안 되며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병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치료를 위한 의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신 뒤 주님께서는 그 70명의 제자들을 또 지도해 주셨는데 이는 누가복음 10장 9절 후반부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은 9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오직 이 말만 반복하라고 명을 받았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에는 반드시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및 그의 사역과 그 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곧 그들에게로 오실 것과 자신들이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임을 알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표는 사람들에게 한의와 의구심을 둘 다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에 대한 답도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시 라일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추론과 정교한 논쟁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해임시키는 용도로는 좋아하시는 무기가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 말이 대담하고 위험 있어서 그 말씀을 지으신 분을 분명히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진술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복음에 대해 변호하거나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일에 대해 격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또 온화한 말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심거나 물을 줄 수 있을 뿐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그들을 깨울 것입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중한 죄를 범한 것인지에 관해서 알리셨습니다. 10절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까지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들어간 동네 중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동네에 대해 그들이 행할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컨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경고받은 것입니다. 또 먼지를 떨어버린 뒤에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강조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15절로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신저와 복음을 거절한 모든 동네는 소돔과 고라신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처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갈릴리 동네들인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죄가 두로와 시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버나움도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심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비침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최고의 종교적 특권을 누렸던 자들은 따라서 많이 받았던 만큼이나 가장 많이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왕관과 불신을 밝혀드리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일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책임이 있고 죄인이며 비난받아야 마땅함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또 복음을 거절한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수많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지옥에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 예수님의 충실한 일꾼들에게 그가 부어주시는 영광에 관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은 말씀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주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죄 많고 믿지 않는 세상에 보내진 그분의 메신저이자 사절로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제스 라일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 또한 존경과 예우를 받기에 합당하다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내신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나 여러 직분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분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기도 하지만 이 둘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목회자 혹은 설교자 또는 교회 리더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히는 하나님의 모든 권고와 세상적 시각에 굴하지 않고 전하는 담대한 말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지 않거나 불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면 어떤 목회자, 설교자 혹은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를 짓밟을지 모르고 악인이 그를 미워할 수도 있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를 불쾌할 수도 있으며 또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그는 매일 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에서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두 번째 포인트를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온화하게 전하도록 명하신 뒤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 경고하셨고 또 그가 어떻게 신실한 설교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들을 그가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세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본문 중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함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귀절을 통해서 신자들이 얼마나 성공에 대해 교만해지기 쉬운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70명의 제자들은 저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사역이 커다란 성경을 거둔 곳에 매우 흡족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성공이 선교사에게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니까요. 특별히 그들은 주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들도 항복시킨 것으로 매우 우쭐해져 있었습니다. 봐,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 주님 이름이면 다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라고 말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18절과 19절의 흥미로운 말씀을 더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즉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강력히 일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그 제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고 그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었습니다. 뱀과 전갈은 성경적으로 악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악을 누르는 권능이 있었고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뻐할 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경고의 의미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 초보 선교사들의 마음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마음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나친 기쁨과 또 부당한 자만심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신실한 일꾼들은 그 기간과 무관하게 성공적인 선교를 소망합니다. 그들 모두는 사단의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공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자를 죽이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삼손과 같은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들은 반드시 겸허하게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평화롭고 성공 과도를 달리는 가운데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예컨대 온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건강하며 세상 만사가 다 잘 돌아갈 때 매일의 십자가가 그리 가벼울 수 없고 안팎으로 마음의 구름 한 점 없이 좋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이 위험에 처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이중 삼중으로 더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악마가 우리 안에 악의 씨앗을 뿌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강력해지면 훗날 언젠가 아찔해지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알켄 휴즈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은사, 능력 또는 성공에서 오는 기쁨과 관련해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쉽게 교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적 은사를 축복으로 받은 누구든지 그것이 설교나 복음 전파이든지 오랜 성공으로 이어지다 보면 그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신 안에 일종의 우월성이 내재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사역의 성공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교만의 위험을 경고하신 다음 이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 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신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되짚어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은 17절 말씀에 나와 있듯 귀신들이 자신에게 행복했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그 기쁨에 찬 제자들에게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가진 것보다 구원의 은혜를 가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남보다 우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더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을 손 안에 넣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상당한 권위와 특권임에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권능도 이 구원의 은혜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도들은 이 은사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은사에는 기적을 행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또 뛰어난 정신력, 특출한 기억력, 훌륭한 연설과 토론 및 추론 실력 등 여러 능력이 있는데 때때로 이를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또 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치게 추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은혜 없이 은사만으로는 단 한 영혼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한편 은혜는 영원한 상속권입니다. 은혜 없이 특출한 능력만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죄로 인해서 죽는 자입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은혜가 가장 속류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신학학위, 강력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훌륭한 토론 능력, 사회가 알아주는 영재, 좋은 말주변 등 이 모든은 좋은 능력이지만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에서 한 형제님께서 오래전 자신이 졸업한 신학교의 현재 학장님을 마주치자 그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공부한 그 신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믿는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두 사람은 학부 시절에 함께 수업을 받았던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학교의 학장이 된 그분은 이 목사님의 인사에 화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신 그분께 그 모든 신학적 고학력과 설교의 능력 외에 은혜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알켄트 휴즈는 능력과 성공이 주님의 일에서 꼭 진정한 은혜의 표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는 주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으로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요한복음 17장 12절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아주 잘 알려진 기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 예로 세상에는 재능 있고 훌륭한 설교자들이었지만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능력과 성공보다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이유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진 것을 기뻐할 이유는 그들이 마침내 집에 닿았을 때 주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진 것을 기뻐할 이유는 언젠가 그들은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어떻게 이 제자들처럼 하늘에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면 되지만 먼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인 것과 그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우리가 믿음의 참된 특성들인 주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의 겸손과 사랑, 신앙, 영적인 사고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특성 없이는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롯 유다를 따르는 자들보다 전혀 나을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하고 세상에서 거지로 천대받고 특별한 은사도 없었던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와 같이 되고 가롯 유다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선교를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파송하기 전 그들에게 준비기도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그 일의 위험한 속성에 관해 경고하셨으며 그 일에 열심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고 만족하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범한 큰 죄에 대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들을 준비할 것을 지도하셨고 그분의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주실 영광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교만과 성공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은사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진 것으로 기뻐하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역 혹은 해외 모든 경우에 선고팀을 파송하는 준비할 때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기록된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선교팀에 합류하시는 일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인류를 복음화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